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세 번째 시즌 일곱 번째 토크입니다. 저희가 북토크 세 번째 시즌에서는 김홍준 목사님의 그리스도 안의 유아라는 책을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죠. 오늘이 그 책의 여섯 번째 설교입니다. 제목은 속죄와 중생이라고 잡혀져 있습니다. 이번 설교의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가끔 다른 분들의 집을 방문해 보면 큰 거실에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을 예쁜 글씨로 적어서 또큰 액자에 담아서 걸어놓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은 그렇게 큰 거실이 없어서 그런 글귀를 큰 액자에 담아서 걸어놓을 수는 없지만, 만일 저에게 큰 거실이 하나 있어서 성경의 어떤 한 챕터나 어떤 내용을 그런 액자에 담아서 걸어놓을 수 있다면, 저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 10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긴 하지만 큰 액자에 글귀로 적어서 걸어놓고 자주 바라볼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이 구절, 즉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복음의 핵심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어떻게 나타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큰 거실이 없어서 이런 구절들을 예쁜 글씨로 적어서 좋은 액자에 담아서 걸어놓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우리 마음의 거실에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걸어놓고,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내가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선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의 기초와 근간이 정말로 바른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설수 있을 거라 그렇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어느 정도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구절을 정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또 얼마나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얼마나 이 구절들을 즐거워하며 이 구절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는지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이런 각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해해 본 적이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이 에베소서 2장 1절과 10절 말씀을 안경처럼 쓰고 모든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깨닫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이때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은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죽어 있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넘어가 보면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즉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상태 가운데서 여러 가지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이 세상 풍속을 좇는 행동이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행동이었고 다시 말해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었다. 3절에 또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자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 구원을 그렇게 자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에서 진노라는 것은 사실 3절 마지막 부분에 늦게서야 나오고 있는 것이죠.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우리가 모두 다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고 마귀를 쫓아서 사는 거고 그래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늘 지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은 아무런 관계도 없이 우리 육체와 우리 마음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 우리가 다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 그런데 4절에서 이렇게 덧붙이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구원을 설명하는 성경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벌을 면해주셨다. 거기에서 설명이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엄청나게 큰 기적이었고 큰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죄와 허물로 완전하게 죽어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평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죄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평생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머리 위에 쌓아가고 있는, 그리고 스스로는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알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의 위험성을 자각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생각도 안 하고 누가 벗어나라고 가르쳐 주어도 그것을 들을 능력이 없고 이런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그런데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상태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친히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수리해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보장을 우리에게 주신 정도에서 절대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생명조차 없는, 생명이 없어서 하는 모든 일이 시체에 썩어 있는 냄새가 나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설 수 없는 그 모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집어넣어 주셔서 그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부패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죄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운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삶을 꾸준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요.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김홍전 목사님은 바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 설교에서 다루게 됩니다. 김홍전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이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설교의 첫 부분에서 김홍전 목사님은 다시 한번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이 세대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죠. 절대로 죄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 앞장의 설교에서는 죄의 책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죄에 따르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문제인지를 보여주면서 절대로 이 세상이 하는 것처럼 죄를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정말로 죄에는 어마어마한 대가가 따른다. 그것을 강조를 했었죠. 이번 설교에서는 죄가 가져오는 우리의 부패한 상태가 죽음이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의 문제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못 느낀다고 해서,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은 내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죄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죄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김홍준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고 할 때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의 잡은 자를 따르며 살았다라고 하였다. 단순히 우리는 자기의 정욕과 부도덕을 의지하고 산 정도가 아니라 흑암의 세계에서 세력을 갖추고 계통 있게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과 그 영향을 추종하며 살아왔다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도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 사람이 죽어있는 상태가 어떤고 하니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일락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의 서신 가운데 사대 교회에 쓴 글을 보면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한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어있다는 것이다. 교회도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정통이다. 우리는 복음주의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죽어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은 아무런 활동을 못하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라고 말할 때는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는 것은 죄와 허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말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도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고 그것을 좋아할 수도 없고 그것을 실행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 그래도 다행이다, 완전하게 정말 죽었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기능이 살아있다니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죄와 허물로 마음이 마비되어 있으면서 여전히 무엇인가를 사고할 수 있고 여전히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고 여전히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능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이 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결국 누구를 섬기며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지시와 조종을 받고 마귀의 종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평생 쌓는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이 죄악된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쾌락과 즐거움을 사랑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는 자리 가운데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삶을 살 뿐인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도 심지어는 정통적이고 복음적이고 개혁주의적인 신학과 신앙을 배워서 그것을 인정하고 좋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새 생명을 그 사람 가운데 집어넣어주지 않으시는 이상은 사대교회처럼 살아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죽어있는 상태에 있어서 자기는 교회 안에 있고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리고 자기처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없다라고 자부심을 느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상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죄와 허물로 사람이 죽어있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운명에 놓여져 있다. 그것도 심각한 문제고 죄로 인해서 마음이 오염돼 있다. 그것도 심각한 문제고 지옥의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지금 당장 나한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영적인 생명이 결여되어 있다. 그것이 없어서 죽어있는 상태다. 이것이 제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가 제일 어렵고 사람들이 이러한 설명을 사실은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죄책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그래도 다들 양심의 죄책감을 느낀 일들이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은 좀 인정할지는 몰라도 또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설교하면 누구나 다 벌받은 경험이 있고 또 자기가 다 잘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벌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은 쉽게 인정할지는 몰라도 자기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셔야만 자기가 비로소 회개도 할 수 있고 자기가 비로소 진짜 믿음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참된 생명, 영적인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내가 회개도 하고 내가 믿음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생명을 구해서 얻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나 깨닫기를 어려워하고 또 이 부분을 혹시 깨닫는다면 또 너무 절망감에 빠져서 어쩔 줄을 몰라하고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다 인식하지 못하고 다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사신 이 생명을 집어넣어 주셔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그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복음을 들을 때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갖게 되고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솟구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지금 여러분이 정말로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거듭남이라고 불리는 새 생명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그냥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았어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여러분에게 집어넣으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셨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셨고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 은인일 뿐만 아니라 죄의 형벌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신 은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생명, 여러분에게 꼭 필요했던 그 생명,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살 수 없었던 그 영원한 생명 자체를 여러분에게 집어넣어 주신 그런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자기 아들은 죽이면서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그 생명을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선물로 집어넣어 주신 그런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그냥 죄를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이다.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생명이 전혀 없는 죽어있는 시체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자체를 주셔서 그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은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김홍준 목사님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룩한 목적의 하나는 그렇게 전적으로 상실되어 있는 무능력한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죄 허물로 죽어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사실 하나를 주시고자 합니다. 그 새로운 사실이란 어떠한 선물 하나 정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죽어 있는 무능력한 존재를 능력 있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놓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를 개조하여 개과천선시키는 정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화해를 하셔서 그 사실이 사람의 생활에 현상적으로 나타날 때 그는 과거의 그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자로 세워지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의와 선을 추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과거에 그는 죽었다라고 선언하시고 죽은 사람은 생명을 주어서 살리는 길밖에 없으니 이제 내가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생명이 한 인격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신 것이다. 그에게서 새로운 생명에 상당한 새로운 인격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이것을 중생이라는 말로도 거듭남이라는 말로도 표시한다. 중생이란 새로운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갔다 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인격, 새 사람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한번 들어서는 잘 의미가 와닿지 않는 굉장히 함축적이고 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내용을 여러 번 읽어보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여러분이 더 주의 깊게 생각할 내용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없던 새 생명을 집어넣어 주시면 우리가 비로소 그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죄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길이 정말로 옳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내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그러면 그 생명의 역할이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생명이 주어지면 그 생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생명은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그냥 예수 믿게만 만들어 놓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부어지는 그 가운데서 그 생명의 역할을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만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의 모습, 새로운 마음의 작용, 새로운 감정의 작용, 새로운 언어의 삶,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고 점진적으로 풍성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홍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중생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그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간 그 생명이 그 사람의 인격 전체, 그 사람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그 생명의 생명됨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한다. 그냥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한 장 주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십 년 살아가게 되는 이 땅에서 자연적인 사람들, 아직 거듭남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생각도 해볼 수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신적인 생명의 작용이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진리를 저희들이 소홀히 여기고 강단에서도 이것을 잘 가르치지도 않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중요하게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오류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수없이 많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의 작용을 충분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적은 까닭은 바로 이런 진리들, 거듭남의 진리와 그 거듭남의 생명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만들어내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열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모르고 있고 혹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1차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생명,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의 존귀함과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드러내서 그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늘 유지해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인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지요.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은 얼마나 그 생명을 생명으로서 충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어떤 직분을 맡아서 무슨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내가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정말로 드러내야 된다. 내게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약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그 생명을 강화시켜서 내가 그 강력한 생명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 의식을 얼마나 철저하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넘쳐납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실제로 받고 그 생명을 실제로 풍성하게 드러내서 죽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죽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서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이제는 이 땅에 필요한 교회도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재정으로 많은 일들을 하는 그런 교회는 세상에 그렇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미 수십 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교회는 세상은 만들어낼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이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과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계획하실 때 다른 데 여러분의 관심을 쏟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하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와 내 가정과 내가 속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아름답고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정말 목표를 분명하게, 분명하게, 또 분명하게 세워야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희미해져 버리면, 비록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한때 그새 생명이 내 안에서 정말로 강력한 능력을 발휘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아직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죄악이 넘실대는 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들을 찾는 상황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새 생명의 기운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을 따라서 살아가는 옛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김홍준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죠. 그런데 이 새로운 사람을 놓고 보면 그 사람은 완전하게 새 사람인 것만은 아니다. 그 사람의 일상 생활 전부가 새 사람에게서만 나오고 그 나머지 것은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일 그를 새 사람이 지배하지 아니하면 자기는 아무리 열심히 믿는 것 같아도 옛날의 사람, 거듭나기 이전에 그 사람의 본성이 다시 그를 지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그 사람이 동일하게 선을 추구하고 의를 위해서 노력할지라도 새 사람으로 하든지 보통 이 세상에 있는 사람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다. 비록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언제든지 새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옛 사람으로 생활을 하면서 사는 위험이 있는 것이다. 결국 날마다 새 사람에 의지하느냐 아니면 옛 사람에 그냥 주저앉아 사느냐 둘 중에 하나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큰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을 때에는 자연인의 생활로 다시 찾아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것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라는 명령을 여전히 날마다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옛사람이 남아있고 하나님이 주신 새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옛사람을 계속 벗고 새사람을 입는 그 신앙의 자세와 그 신앙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의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는 아주 행복한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처음에 주실 때 우리에게는 그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정말로 불쌍히 보시고 모든 생명을 그냥 자기에게서 꺼내서 그냥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그 생명을 관리하고 우리 스스로 그 생명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 생명을 크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그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공급되고 흘러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연합되는 그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생명을 가지고 계신 그 그리스도에게서부터 그 신령한 생명이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신령한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는다. 아, 요즘 내가 은혜 생활 가운데 참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바로 이런 일이 이런 신비한 생명의 공급이 나에게 부어져서 그 생명이 내 인격과 내 마음의 상태와 내 말과 내 삶으로 충분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소위 뜨거운 집회에 가서 막 정말 뜨겁게 찬송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한 다음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충만하게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너무 일찍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정말 마음이 흐뭇하고 하나님과 정말 시원한 교제를 나눈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기쁘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속에 충분하게 공급되어서 그 생명이 나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가 없지. 하나님의 생명이 저렇게 저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드러나는구나. 그런 어떤 증거들이 사실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성경을 많이 배우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그런 칭찬은 받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지혜가 없거나 아니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늘 어린아이 같거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귀한 생명의 신비로움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저급한 삶을 산다면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저렇게 예수 믿을 거면 난 안 믿겠다라는 그런 지적을 늘 받는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하게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왜 나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 기도 시간에는 그렇게 울고불고 기도할 수 있는데 찬송 부를 때는 그렇게 박수치고 그렇게 방방 뛰면서 찬송할 수 있는 힘은 있는데 왜 내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는 그 생명의 생명됨이 충분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를 살펴주시고 저에게 이 새 생명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진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혹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지만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냥 다시 생활은 옛날 생활로 돌아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 외에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신비로움과 거룩함이 고귀함이 드러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가슴 아픈,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듭남과 중생이라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붙잡고 이 진리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펴보고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만 한다면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생명됨, 그 생명의 존귀함이 아름답게 세상에 드러나는 복된 일들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서로의 가슴과 서로의 삶에서 약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더 하나님의 그 새 생명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깨닫게 되고 그 새 생명을 더 사모하고 함께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겠죠. 가끔 어떤 교회들이 새 생명 교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이름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풍성하게 임하고 또 그것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요 우리에게 행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들은 이 설교 말씀을 그런 방향으로 붙잡고 정말 어찌하든지 나와 내 가정과 내가 속한 교회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이 새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새 생명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리라 이런 결심이 굳건하게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해설을 하다 보니까 김홍준 목사님의 인용 그 구절들을 제가 많이 읽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교환을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 7번째 설교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봄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또 충분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